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인간, 부모와 자녀, 상급자와 하급자, 선배와 후배, 상사와 동료 등 수없이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관계로 인하여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며 때로는 울기도 합니다. 이 관계의 끈을 놓는 순간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는 죽음의 순간을 넘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죽음 위에도 저 천국에서의 관계도 있겠지만 그 관계는 지금의 현세와는 다른 차원이기에 차지해도 될 듯합니다. 그렇게 존 스튜어트 목사님은 리더가 리더에게라는 책을 통해서 세 번째로 뽑는 부분이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튼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관계의 실타리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할까요? 또한 관계를 잘하는 좋은 방법은 또 무엇일까요? 이러한 질문을 던질 때에 우리에게 좋은 팁을 줄 수 있는 성경을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빌레몬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빌레몬서는 아주 짧은 편지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빌레몬과 그의 아내 그리고 아킴보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빌레몬서의 주된 내용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복음과 자신을 위하여 함께 할 수 있도록 선의를 베풀라는 부탁의 편지입니다. 이 짧은 편지를 통해 바울은 빌레몬과 어떻게 관계를 풀어가는지 오네시모를 위하여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살펴볼 것은 바울이 빌레몬에 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감이 있어서 상대방에 대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마음과 미움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행동하는 태도와 자세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치고 이가 갈린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에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좌우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자세와 태도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빌레몬에 대한 바울의 마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1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동역자의 마음입니다. 그 당시 사랑을 받는 자의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빌레몬을 향하여 사랑을 받는 자라고 표현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임을 뜻함과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어머니와 동생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요 내 형제 자매라고 새롭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의미하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빌레몬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같은 사명을 지닌 사명자, 함께 마음을 나누는 형제의 마음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그를 동역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는 빌레몬의 삶이 보통의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바로 2절에 내 집에 있는 교회의 편지 하노니라는 것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대여해 주었다라는 것이지요. 이는 빌레몬이 예배 처소를 위하여 자신의 집을 내어주었음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준다는 것은 자신과 교회를 분리하지 않고 동일체로 여겼음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었음을 특히 가정의 모든 소유와 자녀들까지도 함께 그 예배를 위하여 내어주었음을 의미합니다. 교역자들이 신방에 관하여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자신의 집을 목회자와 신방 대원들에게 오픈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오픈하는 귀한 시간이라고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자신과 가정을 오픈한 그들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충만한 은혜와 사랑 그리고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신방도 이렇게 여겨지는데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주었던 빌레몬은 얼마나 헌신과 사랑 그리고 열려있는 마음과 공동체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짝 엿보게 하게 합니다. 안양제일교회 역시 자신의 집을 내어 한동안 온 교인이 함께 예배를 드렸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가정의 헌신과 오픈은 교회를 살리고 지금의 교회가 되게 하는 밑거름이 되게 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이러한 봉사, 마음의 오픈은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교회가 성장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상대방을 향하여 어떤 마음으로 접근하고 대하고 계십니까? 빌레몬을 향한 바울의 또 다른 마음은 감사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할 때 바울은 빌레몬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목회자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그의 마음에 그 사람을 품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보통 어떤 사람을 마음에 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사람 행동이나 마음 씀씀이가 동할 때가 있었다라는 뜻일 겁니다. 어른들의 말을 빌려 사용한다면 눈에 밟힌다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의 행동이나 마음 씀씀이가 너무 예뻐서 자꾸만 눈에 밟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성도가 자꾸 마음에 다가오고 품어지는 것은 그 성도를 향한 하나님께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빌레몬에 대한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마음이 들게 한 것은 5절의 말씀처럼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기 때문이었지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 내 사랑과 믿음이 있었음을 바울은 이미 들었습니다. 빌레몬의 삶은 사랑과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즉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처럼 그의 삶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이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됩니다.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은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해당하는 것이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이처럼 빌레몬은 온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그의 삶의 전부였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하여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빌레몬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던 사랑의 계명대로 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삶은 누구나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특히나 삶의 조화를 이루고 산다는 것은 더더욱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직장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자신을 점점 내려놓는 삶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신앙인으로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에 성령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큐티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때로 연구하며 읽으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내일도 인도하여 주시고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그 마음을 품고 성령의 도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매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묵상의 자리로 여러분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특히나 현시대 상황을 바라보면 더더욱 어렵게 느껴집니다. 앞을 보면 막혀있는 것 같고 옆을 보면 답답함이 몰려오고 하늘을 쳐다보면 내 자신의 초라함이 더욱 느껴집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말씀대로 계명대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지금 우리의 시대나 초대교회의 시대나 바울이 활동했던 그 시대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빌레몬은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다고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표현은 단순히 빌레몬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한 표현만이 아닐 것입니다. 빌레몬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서 오네시모를 허락받게 하기 위한 아부의 표현만이 아닐 것입니다. 실제 빌레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기에, 사랑과 믿음의 삶이기에 그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보통 빌레몬서를 접할 때에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하여 빌레몬에게 편지한 내용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의 부탁의 편지로만 생각하고 여길 때가 있지요. 그러나 빌레몬서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먼저 빌레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를 엿보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은 7절의 말씀처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고 빌레몬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이 있는 삶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 평안하다, 참 축복이다 라는 말이 계속해서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참 행복하다, 참 평안하다 라는 말을 끊임없이 듣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여러분을 날마다 칭찬하며 또 축복하는 그러한 목회자, 그러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성도들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로부터 평안함을 얻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친절과 배려가 있었다는 뜻일 것입니다. 친절과 배려는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지요. 상대방을 위한 마음이 없는 친절과 배려는 가식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마음과 행동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빌레몬은 성도들을 위하는 배려의 사람이고 친절의 사람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그러한 빌레몬은 바울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기쁨과 위로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을 내 마음에 품었다라는 뜻으로 여겨도 좋을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빌레몬을 그의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에게서 빌레몬은 하나님의 자녀요, 동역자요, 감사가 되게 하는 사람이요, 기쁨과 평안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빌레몬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가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지금 풀어야 할 관계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빌레몬을 품는 것처럼 먼저 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상대방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작은 행동을 통해서도 예쁘게 보일 수 있는 안목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때로는 실수하고 미움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먼저 내게 주님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해달라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 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여러분에게 넉넉한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관계를 푸는 가장 좋은 열쇠는 먼저 그를 향한 마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먼저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바울이 빌레몬을 향한 자세와 태도입니다. 우리는 어떤 지위와 능력이 있으면 남을 함부로 해도 괜찮다라는 의식들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보다 낮은 직급의 사람이나 보잘것 없을 것 같은 사람에게는 하대하거나 함부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좋지 못한 것들은 애써서 배우지 아니려 해도 쉽게 습득되어지는 것은 타락한 아담의 후손임을 드러내는 표징이 아닌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거나 명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하나님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자신을 권위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오네시모를 자신과 복음을 위하여 자신 곁에서 섬기게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 당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권위는 그가 처한 상황에 볼 때에 충분히 빌레몬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권위를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권위는 무엇입니까? 9절의 말씀은 바울의 권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선 바울이 나이가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스스로도 자신을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교회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 시간이 많이 지났음을, 많이 쌓였음을 의미하겠지요. 더 나아가 나이가 많으면 영향력이 더 많아졌음을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감옥에 투옥된 갇힌 자의 신세입니다. 그는 복음과 주님을 위하여 자유를 버렸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힌 이유가 주님 때문에 겪는 고난과 고통이기에 더욱 강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자신의 권리와 주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모든 고난과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부탁합니다. 그가 오네시모를 위하여 사랑으로서 부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네시모를 위하여, 하나의 종이었던 그를 위하여 왜 이처럼 그가 사랑으로서 부탁할까요?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서 나았기 때문이지요. 전에는 제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인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오네시모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쁘게 느껴졌겠습니까? 특히나 오네시모는 11절의 말씀처럼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한 존재. 오네시모가 무엇 때문에 어떤 상황으로 도망쳐 나왔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가 전에는 무익한 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익한 종이라는 것은 자신의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상태,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더욱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하여 사랑으로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도망쳐 나온 종을 위하여 사랑으로서 부탁하는 것은 그 당시 시대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매우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주의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감싸고 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옥중에서 난 오네시모를 위하여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은 바울과 같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권면과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할 때에 참다운 관계가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상사와 부하, 높고 낮음의 수준을 뛰어넘는 진정으로 서로를 위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과 권리를 주님을 위해 내려놓는 복된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과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할 때에 여러분의 삶의 관계는 더욱 풍성하여 질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여정 또한 더욱 풍성한 관계가 되어질 것입니다. 빌레몬에 대한 또 다른 사도 바울의 태도는 존중에 있었습니다. 빌레몬을 존중하고 있음을 두 가지 모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오네시모를 직접 빌레몬에게 돌려보낸 일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굳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직접 보내지 않고 편지만으로도 부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오네시모를 직접 빌레몬에게 보냄으로써 해결점을 찾았습니다. 이는 오네시모를 위하여서도 가장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연유에서 도망쳐 나왔든지 간에 불편한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 것이지요. 이제는 사도 바울의 중재 가운데 주종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그에게 허락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잡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육신의 주인이었던 빌레몬과 새로운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는 바울의 중재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중재는 우리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종으로 영원히 마감하지 않도록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 우리를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전에는 죄의 종 노예였으나 이제는 자유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중재가 없었다면, 십자가의 그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타락한 존재로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그러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사신절 기간 동안에 더욱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할 것은 우리의 중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레몬에 대한 바울의 존중의 표시의 다른 하나는 14절의 하반절처럼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빌레몬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타인의 의지나 권력에 의해 되는 것이라면 결코 기분 좋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좋은 일은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아무리 교회의 덕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타인에 의해서 억지로 되는 것이라면 깊이 생각해야 될 숙제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의 일을 빌레몬의 선택에 의하여서 결정되기를 바랬습니다. 이는 빌레몬을 신뢰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를 존중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오네시모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일방적으로 오네시모를 보내지 않고 편지만으로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하지 않고 번거롭지만 오네시모를 직접 보냄으로 관계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할 때에 그 일이 상대방과 나 자신에게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을 사랑으로서 존중으로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로 사랑의 관계로 형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점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에 그 관계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가정도 관계도 잘 형성되어지고 풀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내 모습을 보면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고 해서 바로 성숙되어지거나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에 맞는 훈련이 있을 때에 변화와 성숙이 일어납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은 되었을지 몰라도 성숙은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다음의 기준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기준은 과거가 아닌 현재여야 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며 몇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과거의 상태로 접근하지 말고 변화된 현재의 모습으로 영접하라고 부탁합니다. 즉, 종의 눈으로 보지 말고 사랑받는 한 형제로 접근하라는 부탁입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과거의 그 모습 그대로 대하지 말고 현재 그의 모습 그대로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처음 보는 그 순간 예전의 모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행동들, 그의 신분, 그리고 도망쳤던 모습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마음 한편에는 정말 불편한 부분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개심죄가 그의 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 당시 노예들은 주인의 뜻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를 죽일 수도, 감금할 수도, 다시 다른 주인에게 팔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부탁으로 빌레몬은 과거가 아닌 현재의 관점으로 오네시모를 봤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보아야 할 기준이요, 관점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관점으로 상대방을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경험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 속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과거에 자신의 하려 했던 순간들을 회상하며 그때가 참 좋았었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힘들어하며 괴로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 역시 현재의 관점으로 자신을 볼 때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내가 이루어낸 것들이 중심이 되어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내 모습 그대로 평가되어야 하고 그 모습 그대로 상대방을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빌레몬이 바울의 편지를 바꿔서도 여전히 과거의 관점으로 오네시모를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대로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께서 그 오네시모에게 베풀어 주었던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관점에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또한 과거에만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마음은 현재 지금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며 더 좋은 관계로 성장하게 하며 발전케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기준은 상대방의 수준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접하고자 할 때에 보편적으로 상대방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준비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누군가를 초대할 때에 오른 이에 따라 준비하는 것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지요.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대통령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온 집안을 발칵 뒤집혀 놓을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맞아 드릴 때에 그 상대방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것이지요. 우스갯소리로 대신방을 한번 받으려 하면 온 집안을 뒤집어 놓고 대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자주 신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종종 저희들이 듣습니다. 이 또한 집에 목사님을 모시기 때문에 대청소를 하였다는 의미가 될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와는 다른 원리를 요구합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제시한 영접의 기준은 빌레몬이 자신을 생각하는 수준에서 오네시모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오네시모의 입장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빌레몬이 자신을 동역자로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으로 영접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제시하는 기준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바울 서신의 다른 서신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크린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이는 내 마음에 주님을 모셨기에 주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우리의 수준은 주님의 수준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수준, 즉 주님의 수준으로 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바울만이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또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 주는 자는 그의 상응한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접의 원리입니다. 즉 우리의 수준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영접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기준은 상대방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준은 주님을 모셨기에 주님의 수준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빌레몬에게 요구합니다.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나. 나로 주 안에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바울은 빌레몬에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수준은 올리는 내 안에 모시는 그 예수님의 수준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또 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에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있는 이는 예수님이시다. 내가 예수님을 대하듯이 상대방을 대하리라. 이러한 마음으로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 여러분의 관계는 늘 형통하고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이 걸으셨던 그 발자국을 따라 주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듯이 주님의 상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울이 빌레몬에게 너로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이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며 너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었다라는 말을 듣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